목요일 새벽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하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할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이 되면 대부분 보게 되는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아기 예수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족보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이미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를 말한다는 것은 이미 족보가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환영받지 못하는 왕, 잔인한 왕이었던 이 헤롯에게 사실 대놓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너는 가짜다. 너는 진짜 왕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족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것은 족보를 말하는 것은 솔직히 그 당시에 헤롯이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온 것은 이건 문제가 다릅니다. 그때 바로 직접적으로 헤롯이 들은 이야기가 또 만나본 사람이 동방 박사인 거예요. 이건 생각해보면 참 되게 이거 황당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건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동방 박사가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중간에 9절에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다. 감상해 보면 헤롯을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굳이 헤롯 왕과 이 베들레헴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별을 따라왔는데 유대인 왕을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럼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벤트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굳이 헤롯 왕과 백성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이 오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걸 전부 다 알리는 거예요. 족보를 기록하는 게 위험할까요?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위험할까요? 동방박사가 훨씬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읽게 되는 말씀에 보면 아기들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 나타난 시각을 계산해서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족보를 말하는 것이나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것은 정치적으로 정말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왜요? 족보를 말하면 동방박사가 들고 왔던 뒤에 11절에 나오는 거 있죠.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드리는 거, 황금, 유향, 모략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신께 드리는 예물이기도 하고 왕께 드리는 예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을 보게 되는 늙은 헤롯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면류관을 벗고 아기 예수께 드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살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진짜 왕이 아니야. 헤롯아, 네가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이 지금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헤롯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예수님 왔을 때에 예수님을 죽여 덤빈 나쁜 놈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도 계속 우리가 성탄절을 계속 지키잖아요. 아기 예수를 생각하고 또 마구간도 꾸며놓고, 사실 마구간은 아니지만 아무튼 꾸며놓고 계속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진짜 왕이 오셨다는 의미예요. 그거 생각 안 하고 놀 생각에 바쁘고 선물 받을 생각에 바쁜 거예요. 야, 휴일이다. 그러나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리고 그 족보의 의미는, 또 동방박사가 찾았던 그 의미는 정말 큰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헤롯이 그 잔인한 짓을 저질러서도 지키고자 했던 자신의 면류관을 벗느냐, 계속 쓰고 있느냐, 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는 이 5절 이후에 보면 어디서 태어나느냐, 유대 베들레헴이다 라고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6절에 나오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말씀이죠. 미가서 말씀이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성경을 찾아보면 시편 72편이나 이사야 말씀 다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메시아는 유대 땅, 가나안 땅, 고기, 그 고기 원래 있었던 고대 왕국의 그 지경만을 회복하는 유대인의 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 나갈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오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이 어떻게 그 멀리에 있는 동방박사들을, 동방에 있는 유명한 지혜자를 불러서 병배를 받으시냐고요. 이미 예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게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통치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이 분명히 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뒤에 가면 이 마태복음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1장부터 2장에서 선포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다, 진정 왕이 되신다는 것과 28장 끝에 있는 제자 삼으라는 말과 딱 연결해 보면 어떤 말이 되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제자 삼으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연결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그 방법이 결국은 제자 삼는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가 확장이 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제자 삼는 방식이, 결국은 우리가 제자 훈련이 많이 유행했던 데가 있었죠.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는 결과물이 뭐냐? 아, 제자가 되었구나.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아니, 제자 훈련 받았는데 그 다음이 뭐냐고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답이 있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제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훈련을 받았으면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를 따라서 행동하는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를 따른다라는 말은 아, 내가 예수 믿고 살게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족보와 동방박사의 방문은 예수님의 통치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급박하고 무서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자 훈련에 그런 분이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건 제자가 아닌 겁니다. 훈련 과정을 통과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밝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자 훈련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제자 훈련,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 훈련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에 고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AD 33년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넘게 흘러왔던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훈련받아서 제자가 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훈련 과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지만은 그때는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본 거예요. 이런 무거운 느낌, 야 이거는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라는 그 느낌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읽으면서 그리고 동방박사의 방문을 읽으면서 그 느낌을 우리는 자꾸 되살려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더 깊게 적용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헤롯은, 그 늙은 헤롯은 면류관을 벗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니까 이 헤롯의 이 입장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왜 깊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왕이 없고 민주적이라는 그런 시대, 민주란 말, 이런 말이 귀에 못이 박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먼 나라 이야기예요. 또 각자 소견대로 행하고 또 법이라는 게 있어서 합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폭력을 피하고 그리고 그냥 잘 지내보자는 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현대 정치 속에서 예수님 왕이시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왕이 어디 있어 왕이 이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더 깊이 우리의 생활에 들어와 보면 과연 나는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오늘 방금 25년 찬송 드렸잖아요. 면류관 벗어서 주께 드리세요. 그 찬양이 감동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면류관은 옛날에는 왕이 쓰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요 각자가 자기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자기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면류관 벗어서 주께 드리세. 그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천사의 기쁜 노래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헤롯 왕도 면류관을 벗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고 말했잖아요. 비록 거짓말이었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했어야 될 행동인 거예요. 면류관 벗어서 내려놓고 지금 우리도 내 면류관을 벗어놓고 이걸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는 나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나의 면류관을 벗고 예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심과 죄사함 받은 것에 너무 집중되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심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 다음이 뭐냐,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왕이신 그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족보와 동방박사 이야기는 그걸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깊이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나의 면류관을 벗고 예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해서 이번 17일 주일까지만 비대면 예배고 정말 안심하고 18일부터는 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물론 2단계로 가서 다시 해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제한된 조건에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재개발을 위해서도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선교지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면류관을 벗고 예수님께 복종하겠노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까마득한 옛날 일이지만 헤롯처럼 자신의 면류관을 벗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면류관을 벗지 않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많은 권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왕 되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꺾으실 것을 기억하고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생활 속에서 나의 면류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참된 예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돌봐주시고 이 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